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중심으로 복음의 진전을 목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요, 아래 위로 두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북극과 남북 또는 북극점, 남극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꼭지점 사이를 두고 수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꼭지점들을 연결하는 수직선들도 지구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본의 그 수평선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latitude, 위도라고 합니다. 또 수직선들을 longitude 또는 경도라고 하고요. 또는 자오선이라고도 합니다. 수평으로 그려진 그 위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가장 중앙에,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선이 적도이지요. 그리고 적도를 가리켜서 zero degre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도 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북극과 남극 점을 90도라고 합니다. 위도 90도. 그래서 0도에서 90도까지 아래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배우고 지구본을 볼 때 그 위도라는 이 선을 비록 사람이 측정하고 사람이 그린 것이지만 그 모든 선들은 막연하게 그은 선은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북극점과 남극점 그리고 적도, 이것을 기준으로 그은 선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아래 위로 수직으로 그은 그 경도들을 보면 경도 영도가 어딘가를 우리가 지구본을 보고는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구의 그 모습을 보고는 영도가 어딘지를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도 영도가 있습니다. 영도는 영국 런던 내에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 경도 영도입니다. 그 경도 영도를 가리켜서 본초 자오선이라고도 합니다. 프라임 메리디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평선 그 위도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적도를 기준으로 그린 것이지만 수직선 경도는 실제로 어디를 기준하고 어디를 영도로 정해야 할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선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이에요. 각이 져서 어디가 시작이다라고 할 수 없듯이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글로벌화돼 가면서 경도 영도 그 본초 자오선이라는 것이 정해져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다를 항해하거나 또는 공중을 비행을 할 때 국제적으로 통일된 어떤 법칙을 따라서 몇 도 몇 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또 지구의 위치를 따라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을 표준으로 영도라고 한 다음에 그곳을 기준으로 시차를 계산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그 본초 자오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왔던 가운데 1884년도에 국제자오선회담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려서 그리니치를 통과하는 그 수직선, 그 경도를 본초 자오선 영도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또 같은 곳의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하기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구본의 그 수평선 위도와는 달리 수직선 경도는 어디가 영도인지 측정을 할 때 자연의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의를 따라서 인간이 결정을 해서 세워진 곳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도 영도는 적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경도 영도는 영국 그리니치가 아닌 서울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는 버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딱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합의하기 나름이었던 것이고요. 결국 결정된 곳이 그리니치를 지나가는 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연의 법칙을 따라 정해진 규정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회를 이룬 일원들의 합의에 따라 세워진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우리가 무시를 하지 말고 양쪽 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절대적인 반면에 후자는 상대적인 결정이라는 차이점을 분명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묵상을 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 편지의 서론에서도 지난 3주간 봤던 것처럼 이 편지의 분위기는 그가 감옥에 감금됐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감옥은 범죄자를 감금시키고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하고 구분을 한 장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감옥은 결코 감사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 모든 일은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그치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이해하고 그 감사와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값지고 귀한 그 모습을 나의 삶,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확신과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의 서론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10년간 복음을 위해 동역을 한 관계를 이루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묵상해 왔습니다. 복음의 코이노니아라는 그 용어가 나왔죠.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지역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루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용기와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 적절하게 사랑하고자 그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영적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재림의 날 우리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흠없이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운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나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바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동안 그 안에서 수고한 일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표현을 다시 언급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진전이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앞으로 나간다, 진입한다, 앞으로 나간다 또는 발전하고 확장한다, 범위가 넓어진다, 그 커버리지 범위가 넘어진다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개척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그곳이 없던 곳에 그것을 가져와서 정착을 시키는 거죠. 이걸 개척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곳에 그냥 가지고 간 것만으로는 개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지고 간 걸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개척이라는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이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척 정신이 그 진전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고 같은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advance라는 단어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며 그곳 그들에게 복음이 한 번 선포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그들에게 복음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을 복음의 진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진전을 행하는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는, 무엇에 매여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이유로 메인 바울을 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2절이었는데요. 12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매인 상태라는 것은 죄수 취급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어 있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어떤 법을 어겨서 지금 죄수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살이를 하는데 옥살이를 했던 이유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속의 구원자이심을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원들에게 맹렬하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범죄자라고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사회법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회법을 범해서 지금 감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로마 관원이 바울을 감금시키고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자국의 법을 어겼다면 어느 법을 어겼는지 따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어겼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에 속한 소수 종속국의 법에 관한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아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법을 그럼 가져와라. 그 책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헬라 언어로 쓰여 있지 않고 히브리 언어로 쓰여 있을 그런 책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로마의 법을 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 유대의 법을 범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일이 구약의 어떤 율법을 어기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순종을 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일을 가지고 맹렬하게 바울을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가 범죄자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로마 관원들을 좀 혼돈스럽게 한 것이 바로 그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확실한 조사도 안 하고 바울을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유대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죠. 그러는 가운데 수년간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다고 그냥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항상 감옥에 수년간 있었기 때문에요. 적어도 한 4년, 5년 정도 계속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옥을 옮겼지만 계속 감금이 되었던 때 그가 이렇게 이 안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그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감옥살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지요. 바울은 절대로 감옥이 좋아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가 석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랬지 감옥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1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 많은 일들은 다름 아닌 복음의 진전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낯선 도시에서 자유인이 아닌 감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자가 아닌데 수년 죄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바울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닌 복음의 진전을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더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을 더합니다. 이 구절의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번역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그곳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문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감금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곳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금된 사실을 아는 것은 뭐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죄수 명단에 있는데 그럼 당연히 감금된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감금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금됐다는 사실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지구문에 그려진 여러 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려진 수평선들이 있고요. 인간의 합의를 따라 그려진 수직선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입니다. 감옥을 저주의 장소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반 사람들처럼 감옥을 저주의 장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이 개척되기 위해서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잠시 후 보시겠지만 로마 감옥에는 바울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바울이 만날 수 없는 경우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따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도님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예 하시고, 분명히 믿음이 동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예 가겠습니다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는 동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장소들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복음 전파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내가 주장을 한다면 무슨 이유를 바탕으로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전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위함입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 경력이 쌓였으면, 저런 곳, 저런 자리쯤은 내가 충분히 욕심내도 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준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준 생각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목적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한 후에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 내가 정착할 장소를 정하고 그 뒤에 복음의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대상이 누구진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확신 속에서 그 나도 모르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를 맞춥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곳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정착할 것인가, 어떤 집에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여건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삶의 규모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뒤에 결정이 됩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나선 후에 그 뒤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죠. 큰 도전이 되면서 또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음의 진전을 위해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으킬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이유로 바울에게 매인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바울이 매여 있지만 복음의 이유로 바울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시위대와 그곳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와 황제의 가족을, 그 측근들을 보호하는 군병과 경찰이고, 어떤 통계를 보면 수천 명이 된다고 해요, 그 시위대 인원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바울이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4장 22절에 가면 그 문안 인사 내용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를 가리킨 타이틀이에요. 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인연을 맺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돼서 빌립보 교회, 바울을 통해 들은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같이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로마 황제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근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가 감금된 이유가 어떤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전과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요. 이 사실을 바울이 해명합니다. 제가 무슨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조사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유대법도 어기지 않고 로마법도 어기지 않고,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과정에, 저를 사용하시는 과정에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짚어주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꾸준히 주입해 줬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병과 고통의 문제, 전쟁과 분쟁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 바울은 그들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해답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고요. 바울이 그곳에 수년간 정착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꼭 바울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크리스찬이. 바울이 그곳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경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기란 또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황제와 황제의 측근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신세타령을 하거나 한탄을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무슨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름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소망을 가르치는 자, 절망적인 자리에서 소망을 가르치고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울에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매인자라고 말하면 왜 여보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저 죄수들이나 묶여 있지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매임을 당한 바울은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가고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얻어서 기쁨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소위 1.5세이지만 은근히 소수민족 근성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언가 하면 나는 소수지, 그러니까 주도권은 다수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회의 모든 큰 결정들은 다수가 된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결정권이 없어. 회사원이라면 회사의 결정에 그냥 묶여 있어. 상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따르면 돼. 이런 어떤 소수민족의 근성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한다는 것은 자 이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 저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주도권을 가졌어, 이런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무서운 생각이에요. 예, 아예 그냥 소수민족 근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권에 대한 변화는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졌어가 아니라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단 사원이던 나에게 결정권이 없던 내가 정말 소수민족으로 취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결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던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회사의 업무에 대해 나는 상사의 결정에 분명히 매여 있지만 또 사회의 질서를 위해 사회법에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의 진전을 위해 복음을 모르는 그가 복음을 믿는 나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에게 묶여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프랜시스 찬이라는 목사님,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일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 섬기는 교회의 부목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차가 지나가는 사이클리스트,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을 툭 건드렸대요. 그래서 그 사이클리스트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다짜고짜 그 운전사에게 가가지고 폭행을 시작을 합니다.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 이 창문 너머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폭행을 당하는 그 운전자 분이 70대 된 노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고 막 헝크하고 클락션을 누르고 막 그만 그치라고 했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부목사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할까?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결정은 어퍼컷 한 방입니다. 어퍼컷 한 방으로 그 사이클리스트가 그냥 완전히 뻗어버렸대요. 뭐 권투를 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목회자,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쭉 듣고 나서 이 상황을 일단락시킨 그 어퍼카트 부목사님을 나무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이 일화를 설교 중에 성도님들과 나누었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와! 하고 막 박수를 보내신대요. 왜냐면 그 또 주인공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시니까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의 구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정의 구현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70대 노인분이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 우리는 물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내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똑같이 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 박수 갈채가 쏟아졌던 그 예배당이 순식간 조용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권위자 앞에 있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나를 그에게 보내고 계신다면 그를 나에게 메인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겠죠.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거절당할까 봐서 또는 욕을 한 바가지 받을까 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 소수민족으로 한인으로서 내가 한국말이면 몰라도 영어로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모로 좀 영어로 그 복음을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쌓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던 로마 감옥과 그 주위에는 복음의 이유로 매인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이유로 복음의 매인 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바울에 대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입니다.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로마 문화 속에서 박해가 두려워서 그동안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지만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복음의 진전을 위해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박해를 당하는 걸 원치 않고 감금되는 것을 원치 않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한 복음의 진전은 그치지 않는다.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깝게 목격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믿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바울이 못하는 그 거리 선교를 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의아한 내용을 추가로 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후자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바울이 감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갈라지지요. 첫 번째 경우는 바른 경우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믿는 복음을 믿으며 바울이 못하는 일들을 내가 그럼 나서서 해야겠다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바울을 알던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그래서 바울을 은근히 경계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울을 비치고 그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에 그들이 속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의 진전을 목적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의 목적은 복음의 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복음 전파자가 다른 복음 전파자를 시기한다면, 그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수하게 복음의 진전을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를 수단 삼아서 자신의 입지가 진전되는 것을 그들은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바울보다는 더 유명한 사람, 바울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목적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이 그 설교와 또 주일학교에서 십계명과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제 열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신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경계심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십계명은 오늘 무효한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십계명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던 죄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처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일, 이런 귀한 일을 하면서도 목적이 두 갈래로 갈리도록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죄성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람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내 안에도 이런 옛사람이 있어. 나도 이런 것 때문에 자극을 받지. 예를 들어서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 나와 경력이 비슷한 사람, 나와 어떤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더 앞으로 나갈 때 시기심이 들끓지, 내가 그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복음의 진전을 목적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어느 곳에 세워주셨을 때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이건 우리 개역개정에는 거칠에라고 참 적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속속들이 그 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 목적과 이유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고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노라. 그 점에 대해서는 기쁘다. 왜 이렇게 기쁩니까? 그는 복음과 복음의 진전을 목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시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느 곳 어느 누구와 함께 얼마만큼 지내야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오직 복음적 세계관 속에서 지금 나의 위치와 그곳에 있는 나의 이웃이 얼마나 주님의 정확한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지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그곳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전되기를 기도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구체적으로 봐가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울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의 망상이나 그의 바람이 아니라 진리였다는 점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진리를 저희의 삶에 비추어 봅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이 그곳에 있어서 복음이 진전되었고 바울이 그곳에 있음으로써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나름 수고하고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옥 외부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북돋움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담대히 일어났다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무엇을 위해 힘을 얻고 또 무엇을 날마다 목적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얻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삶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의 진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전이라는 목적을 받들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